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과 부흥의 원리. 다시 한번 시작. 성장과 부흥의 원리. 한국의 대기업들 중에는 회사 안에 편의점이 있는 곳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회사 역시 회사 내 각종 음료수, 뭐 저기 보세요. 냉장고 보세요. 음료수, 그죠? 음료수와 뭐 라면과 스낵과 뭐 초코바 뭐 이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숍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출하면, 뭐가 좀 땡기면, 당이 좀 땡긴다,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매점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를 언제든지 저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매점과 카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직원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무료로. 다 무료로. 윤성이 어디 있어요, 윤성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 회사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무료로. 이게 다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본이 좀 든든한 대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요, 34살짜리 청년이, 지금 34살이에요. 34살짜리 청년이 3년 전에 스타트업한 회사입니다. 31살 때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뭐 이런 것만 무료로 제공하고 뭐 이 정도의 사원 복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매년 전 직원에게 여행 지원금이라는 걸 준대요. 300만 원씩. 여행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여행 다녀오라고 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직원들 대부분이 이 사장님이 이렇게 젊으니까 직원들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일할 나이에 결혼을 위해서 뭐 돈을 계속 모으고, 또 집을 또 내 집을 또 마련하기 위려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여행 가려면 뭐 돈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추가 경비가 드는 일이라 이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일만 그냥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여행 가려고 이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대표의 생각은 뭐냐면, 여행을 통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은 즐겁게 다니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저 회사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 회사 300만 원씩 준대요. 300만 원씩 1년에 여행 다녀오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전세보증금을요,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서 이 전세 대출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1억 원까지, 그것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2년 동안 이 사장님이 매월 200만 원씩 2년 만기 적금을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2년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4,8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내가 받는 거예요. 2년만 열심히 일해도 4,8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창업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먹는 거, 또 주거 문제, 또 여행 문제, 여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이 대표가 하는 인터뷰를 또 들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젊잖아요. 젊으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에 이 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데, 사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 애기들 데리고 와서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넣어놓고 직원들 마음껏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일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내 유치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이분의 또 비전. 지금 이제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일이에요. 34살밖에 안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 회사가 복지를 잘해준다, 이걸 통해서 이 분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회사가 사람을 신뢰하는구나, 아, 회사가 아, 저 직원들을 참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회사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될 때 아, 내가 참 귀한 존재라는구나. 내가 참 귀한 존재라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힘들지 않아요? 주변에 신경 쓸 게 많고 막 그렇게 할까 많으면 아, 연봉 조금 더 준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일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아, 연봉 조금 높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이 직원들이 정말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많이 주고 그 대신 일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들과 계속 같이 일을 그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이 작은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뭐 단순히 생각만 해도 직원이 지금 85명인데 이거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이 2015년에 설립했잖아요. 2016년 매출이 46억이었대요. 46억이었는데 2017년에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2017년에 500억이 됐어요. 그리고 18년에 올해는 무려 1,4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1,400억. 이 회사가 3년 만에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주목받는 회사예요. 3년밖에 안 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천억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1조 원까지 된다 그래요. 1조 원까지 된다 그러는데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년이에요, 청년. 젊은인데 아, 제가 이분 글을 읽다가 아, 이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보니까 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청년을 소개해 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런 청년이 있구나. 이런 멋진 친구가 있구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터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너무 멋있는 친구예요. 정말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야, 이렇게 멋진 친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뭐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가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원래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에 콘텐츠 중에 세상에서 제일 웃긴 동영상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웃긴 가장 웃긴 동영상,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조성훈 집사님은 보셨겠다.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그 다음에 남자들의 동영상, 여자들의 동영상,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SNS에 그냥 올리던 청년이었어요. 올리던 청년이었는데 이게 뭐 조회수가 높고 막 잘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블랭크라는 저 회사를 만든 거야. 창업한 거야. 블랭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악어 발팩 이런 게 있대요. 이 발에 각질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자면 각질이 싹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악어 발팩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렸대요. 그 다음에 마약 베개. 비계인데 잠 푹 자게 하는 그런 마약 베개. 정 집사님이 아시나 봐요. 그쵸? 정민혜 집사님 있으세요? 어우 있으시네도 저분이 하나 사가셨네. 이게 벌써 뭐 80만 개, 100만 개가 넘게 지금 팔리는 엄청난 아이템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바디로 뭐 생활 건강 뭐 그 다음에 뭐 애견 뭐 패션 등등 해가지고 18개 자체 브랜드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230여 가지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잖아요. 벤처니까 아이디어를 갖고 그 뭐 물건들을 쫙 사가지고 보면 그 공장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다. 그럼 공장으로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서 사장님 만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런 걸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개발비가 들면 저희가 개발비 투자하겠다고. 그 대신 이거 잘 만들어서 우리 잘 팔자고 많이 팔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공장 직접 찾아가 사장님 만나가지고 다 거기다 이렇게 큰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랭크라는 회사명이 여러분 블랭크란 말 자체가 공백이잖아요. 빈 거잖아요.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소비자가 어떤 결핍이 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발에 각질이 있는데, 아, 이거 참 늘 고칫거리잖아요. 늘 고칫거리인데, 이런 어떤 그런 결핍, 이런 결핍이 있고, 회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맞는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분 전공이 이제 영상이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SNS 같은 데 올려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결핍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그 결핍을 채워줄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3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보기엔 이 회사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대표의 인터뷰를 듣는데, 야, 이런 사람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젊은 사업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내일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성장과 부흥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플랜을 따르라. 다시 한번 시작.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 큰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건데, 그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지방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큰 핍박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은 성을 빠져나와서 곳곳으로 피신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는 베니게라고 하면 이쪽이에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그다음 위쪽으로 이제 해안 따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여기 사이프러스, 시프러스라고도 얘기해요. 섬이에요, 섬.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런 도시들과 섬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각 지역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이 문화와 언어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아마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한국에서 여기 왔다, 여기 뭐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에게 우리가 복음,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인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한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아무래도 같은 공감대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겠죠.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또 갔을 겁니다. 또 이제 그들만이 구원받는다, 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인 이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구브로는 여기고, 그 다음에 구레네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인데, 이 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대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일 큰,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그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만 살았던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방 땅에서 살던 일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속한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이 독특한 어떤 종교적 삶의 방식을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삶이 있었고 이들만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혜택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사람들, 지중해 한 섬에서 온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고 뭐고 이런 거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들이 대도시에 와서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great number라고 돼 있어요. great number.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큰 맛. great number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도시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플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 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 남기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예요. 여기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플랜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 전 지역으로 퍼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길 바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 땅인 온 땅의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1장 8절,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근데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오늘 몇 장이에요? 11장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문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끼리만 어울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끼리만 어울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야 부흥하고 좋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장 8절이죠. 거꾸로 8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그들끼리만 복음을 나누고 그랬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도시 전체가 변한 거예요. 도시 전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만의 복음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약에 지냈다면, 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만 이 복음을 그냥 갖고, 유대인들만 복음을 갖고 지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거는 뭐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뭐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 두 개 중에 뭐 두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계획이 옳은 것 같지만 한번 실패하고 망하고 나면 우리 인간은 두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플랜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부흥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몇만 명의 초대교회, 어떤 초대형 교회를 세우고 웅장한 성전도 건축하고 초호화 시설을 갖춘 멋지고 대단한 교회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도시를 움직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플랜을 따른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똑똑한 청년이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그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 30대 젊은이가 연봉을 1억 받는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억씩 받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정말 몇 개월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계산해 드렸을 거예요. 일일이 계산해 드렸을 거예요. 80년, 90년 평생을 모아야 10억 모기가 힘들어요. 야, 이 셀러리맨으로 월급쟁이로 살면서 여러분 10억 모은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31살에 창업을 해서 3년 만에 5천억짜리 회사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청년이 동영상이나 뭐 만들고 편집이나 하고 뭐 이거 올리고 뭐 이랬던 청년이 유튜브나 하고 이랬던 청년이 창업을 31살 때 창업을 하는데 5천억짜리 3년 만에 5천억짜리 회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믿는 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성도들이랑 꼭 한번 보고 싶은 전 처음 봤거든요. 오두막이라는 기독교 영화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스크린을 여기 큰 거 이걸로 하니까 잘 조그매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오두막에서 있는 내용들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 박해받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 시련을 막아주지 않았나요? 왜 이 고난이 오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게 되었는지, 주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온 이 어설픈 계획은 실패했을지라도 날 향한 주님의 거대한 플랜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플랜에 맡기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플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답게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크리스찬답게 살라. 성장과 부흥의 원리 두 번째는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야 뭐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거지 이게 성공과 부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크리스찬답게 살면 돼요. 크리스찬답게. 터키의 안디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그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는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라. 바나바라. 예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의 아들,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란 이름으로 사도들이 바꿔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왜요? 뭐가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과 인격이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그게 바로 착한 믿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독이 있는 사람? 착한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부감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됐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사람 다 저런 거야? 왜 이렇게 못됐어? 입에서 말만 나오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세부에 와서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러 쇼핑몰에 갔는데 지나가는 커피숍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웃으면서 막, 아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사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아, 저분이 누구셨더라? 우리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많이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이러니까, 아, 저분이 누구셨더라? 제가 일단은 너무 밝게, 그냥 목례만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밝게 인사를 하셔서 제가 그분의 가신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별말을 다 들어봐요. 목사님 팬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사시는 분인데 우연히 제 설교를 한번 들으셨는데 그 설교가 그분에게는 아주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목회자가 인격과 신앙이 일체되지 않으면요, 그 목사의 설교는, 천사의 말들은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무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받고 이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자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가던 사람들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무슨 계든 세상에서 잘나가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뉴스에 그런 뉴스가 빠지면 뉴스가 안 돼요. 셀 수 없이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잘나갔던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무너져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너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불법적인 일들, 정상적이 않은 생활들은 그들이 평생을 들여서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눈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실게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라. 아멘. 성장과 부흥의 세 번째는, 원리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혼자서도 잘하던 일들이, 세부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일들조차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혼자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터넷 하나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 사업가가 회사에 엄청난 복지 혜택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붙들어두기 위한 거예요. 조금만 연봉 더 주면 아예 가버리니까, 다 가버리니까 정말 괜찮고 정말 일 같이 오래 하고 싶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연봉도 좀 더 준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들어두고 싶은 거예요. 아,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5천억 혼자 못 벌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5천억 혼자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으로 가요. 사울이 머물러 있었던 다소라는 지역 있죠? 다소는 터키 지방의 남쪽 지역, 동남쪽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비로소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바나바 혼자 했으면 많이 더디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실력 있는 믿음의 동역자 바울이 함께하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는 거기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선교여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주변에 늘 그를 돕는 이들이 늘 있었어요. 바울을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했던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나바나 바울보다도 사실은 그분들보다 우리는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부 생활을 너무 외롭게 가지 마세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가끔 상처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점점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뭐 세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나쁜 사람들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세요. 아, 그분도 실수가 있겠죠. 그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물고 그분도 받아들이고 이분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이제 바뀌죠. 사울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을 그냥 머릿속에 구약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예요. 바나바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 지금 안디옥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사울을 데려오면서, 아,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데, 안디옥교에서 나보다 더 유명해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더 인기를 얻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나 혼자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이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안디옥교의 사역에서는 큰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이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17권을 쓴 사람이에요. 27권 중 17권을 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의 끝에는 항상 그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대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흥과 성장의 원리였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부흥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제게도 사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또 되어주시고 서로서로 그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저 혼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 혼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17살짜리 학생들이 아침 8시까지 와요. 토요일날 당연히 출근해요. 당연히 토요일날 출근해서 자막도 만들고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와서 다 몇 시간 동안 또 준비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주일날 아침 8시면 또 와요. 와서 또 준비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친구들은 어린이 예배실에 어린이 예배에 보조 교사로 또 섬기고 있어요. 아, 이런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오늘 2부 예배가 진행될 때 여러분 안내를 한다든가 오늘 뭐 의자를 깔아주신다든가 영상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물컵 하나라도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이런 동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를 내가 함께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장과 부흥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한번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플랜을 따르라. 크리스찬답게 살라.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라. 아멘. 여러분 성장과 부흥하는 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올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주님의 플랜은 이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고집했던 게 더 안 좋았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지 이 고집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걸 딱 깨버리고 그리고 그냥 집을 떠나고 밭을 그동안 일구던 밭을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큰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플랜이 훨씬 좋습니다. 내 플랜, 내 좁은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플랜을 따르세요. 두 번째, 크리스천답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진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찾으세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반드시 찾으셔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우리 필리핀 코스타 가가지고 이 찬양을 참 우리 학생들이랑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일본 찬양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크리스찬이 0.4%예요. 0.4%. 일본에서는 교회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리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어디 구석에 그냥 하나 이 정도 있을 뿐이지 거의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복음은 정말 굉장히 일찍 받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개의 잡신들이 있어요. 그걸 섬기다 보니까 이 복음이 확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찬양을 쓴 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내 조국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이 상황이 도저히 안 바뀔 것 같고 내게 벌어진 이 환경들이 도저히 제기될 수 없을 것 같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이런 걸 말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마치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잖아요, 그렇죠? 벚꽃이 확 날리면서 그 사이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